시다가 부부싸움 했어도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기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특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조건이 이렇게 자기에 맞으면 기쁘잖아요. 아니면 안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조건이 나빠도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불행이에요. 근데도 굉장히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며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대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풍성한 희생과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풍성한 복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서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삭의 순종인데 오늘 그 22장 성경 창세기 22장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본문을 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떻게 구절이 시작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지점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출발을 해서 그가 어느 지점에 지금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좋은 그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도착 지점을 정확히 알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나그네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일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지금 다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출발하신 분들인데 여러분 도착 지점을 정확히 알고 가시고 있는 거냐? 지금 정확히 알고 가시느냐?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구원과 관련시켜서는 내 도착 지점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확실히 알고 확신을 갖고 가고 있는 거냐? 예, 궁극적으로 구원에 관련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내 도착 지점이 천국인지 지옥인지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냐? 내가 출발했는데 도착 지점이 어딘지 모르고 아 그냥 가. 그냥 갑시다. 예? 실현당한 아가씨가 택시 타고서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아무 데로나 가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분명히 도착 지점이 어딘지 알고 떠났습니다. 예, 알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직장 다닙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다 시작을 하는데 그 도착 지점이 어디냐? 성공이냐 실패냐?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걸 확실히 확신을 갖고 가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발할 때 두 가지 출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기 본 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출발하는 출발이 있고 그다음에 내 계획에 의해서 내 지식에 의해서 출발하는 출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발한 출발은 그 결과를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근데 내 계획, 내 지식에 의해서, 내 생각에서 출발한 출발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과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삶이 두 가지 삶 중에서 어느 것이 세이프티합니까? 어느 것이 안전합니까? 어느 것이 완전합니까? 예.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방금 전에 뭐 우리 기뻐합시다.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십니다. 서로 축복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쁨에 관해서도 보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쁨에 관해서도 보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어느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불행하고 싶어서 인생을 출발하고 실패하려고 사업을 시작하고 불행하려고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을 꿈꾸고 성공을 꿈꾸고 시작을 하죠. 이 시작이 실패다. 이 시작이 불행이라면 절대 시작은 안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성공을 내다보고 기대하고 행복을 기대하고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왜 그러냐?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삶은 어떻게?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상을 어느 정도 하고 해보면 이런 것들이 터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안 합니다. 많이 기도해보고 주의 종과 많이 상담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면 그때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몇 번을 점검해서 확인하고 컨펌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고 그래서 이기게 해준다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여러 번 컨펌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 양털 가지고 이게 이슬에 젖었다가 안 젖었다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조건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건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는 거예요. 예, 더블 체크하는 겁니다. 더블 체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시면서 정말 지혜로우신 건 뭐가 지혜로운 거냐면 몇 번을 컨펌을 해보세요. 응답이 왔어도 경솔하게 저질리지 말고 몇 번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 맞나. 그렇게 해서 확실히 하나님 뜻이 확인된다면 출발하면 틀림없습니다. 도착 지점을 확실히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결과를 나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결과. 예.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행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발은 잘했는데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결과를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면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신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르신다고 부르실 계획, 이 시험을 하실 생각을 갖고 아브라함을 딱 부른 다음에 뭐라고 지시하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래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사흘이 걸립니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고 하면은 아무데나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깨닫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은 이 시간과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여호와 이래 오늘 결국은 이삭 바치는 사건의 결과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이래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하는 말 축복인데 하나님이 예비 우리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길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비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간하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패하는 사람들 아니 세상의 일도 실패하는 사람들 중 뭐냐면 세상의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실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특히 지켜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랄 때 가고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때 가고 하나님 가라는 거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믿어지십니까? 모든 일이 다 그래. 모든 일이 다 그래. 여러분 지난날 돌이키시면서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성공한 케이스가 있으십니까? 그 두 가지 케이스 스타일을 좀 해보세요. 케이스를 연구해보세요.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를 지켰냐 아니면 내 시간, 내 장소로 갔냐 이걸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솔직하게 확인해 보시면 틀림없이 안 된 경우는 내 시간, 내가 좋을 때 갔고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된 경우는, 잘 된 경우는 나는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를 때 갔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어요. 틀림없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시려면 예? 저한테 자꾸 예? 상담도 하고 기도 좀 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자꾸 가받으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뭐 부채도사입니까? 됩니다. 옆으로 쓰러지네? 안 됩니다. 내가 도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예언의 은사도 없어 나는. 그 예언의 은사도 있으면 좀 괜찮겠더만. 아무 은사가 없는데 왜 저한테 상담한 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분의 자세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려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무슨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예, 항상 그런 건 아니야. Sometime. 하나님이 딱 느끼게 해주세요. 예, 신기하게 뭔가를 딱 느끼게 해주세요. 아, 이건 기도이다. 이걸,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대개 이제 그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그 좀 내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분이 정말 뜻대로 하려는 그 진심으로 하는 그런 케이스는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를 시그널을 보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그널을 잘 안 보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있습니다. 사흘 걸렸죠? 그리고 일찍 떠났습니다. 늦게 안 떠났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 모리아산 가야 되죠? 가는데 어떻게 갔어요? 나귀를 동원하고 땔나무를 갖고 갔어요. 밟듯이 물질이 사용됩니다. 물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갔어요. 이삭 데리고 갔고 거기 자기 머슴들 데리고 갔어요. 사람의 요소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적어도 이 네 가지 요소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요소 중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요소가 어느 거 있으면 다. 이 네 가지 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야. 근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필수 요소하고 이코르가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삶의, 내 삶의 생존의 요소요? 이건 순종의 요소인데, 그러면 이 요소들을 사용해서 할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임해요? 시간적으로 임하고, 장소적으로 임하고, 물질로 임하고, 사람 문제 임하고. 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시간적으로 임하고, 장소적으로 임하고, 물질로 임하고, 사람 문제 임하고, 이 모든 네 가지 문제를, 네 가지 문제 속에, 영역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이삭을 받으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모략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예. 도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대로 뜻대로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시작, 출발했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도착한 시점에 가보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더라. 예.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더라.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 사건 가지고 시험하려고 부르신 거 말고 최초로 부르셨을 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장수만 그냥 절까지 관두고. 창세기 몇 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11장인가? 12장 맞나? 알아요, 나도. 12장이에요, 12장. 12장에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창세기 12장 가지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복 주시기 부르는데 나만 복 주는 게 아니야. 나 플러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나만 잘 되고 잘 구원받고 나만 잘 축복받고 끝나는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분명히 복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불렀는데 나만 아니 플러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예,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예, 축복의 통로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예, 예,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야. 예.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동시에 순종의 통로가 돼야 돼. 예. 우리가 순종의 통로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통로가 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축복이 흘러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속한 공동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첫째, 가정.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사회. 예. 사회, 내 직장, 내 사업장.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에 복이 임하고, 내가 속한 교회에 복이 임하고, 내가 속한 사회의 어떤 특정 공동체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만약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연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연단을 주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해야 돼요. 예. 뭐 우리 아버지한테 좀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예, 한 사람 때문에. 예. 여러분 구역에도 마찬가지야. 구역에서도요. 좀 아주 좀 막 부정적이고 막 남 걸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구역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구역 시기끼리 좀 마음 고생하잖아요. 연단에 통로가 되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맨날 은혜 받은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따르고. 뭐 다른 사람도 막 위로해주고 말이지 용기 주고 된다고 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연단의 통로가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달린 거예요. 한 건 더 나가서 이 내가 누구일 경우에 더 중요하냐.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교회에서는 목사. 또 그 밑에 기타 지도자들. 사회에서는 거기 오너, 사장이나 간부급들. 네. 특히 나가 이 사람의 경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단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보다 또는 다른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보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존재가 누구냐? 아버지, 목사, 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큽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들 부모님 참 수고하신 거 참 치유하도록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부담되는 말씀부터 드려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정말 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시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자녀들이 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걸 배웁니다. 이걸 그대로 배웁니다. 그 록펠러 얘기 잘 아시죠? 록펠러가 나중에 자서전을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고 하면 자기 아버지는 가정을 안 돌봤대요. 그냥 가정을 안 돌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 어머니 혼자서 아이들 다 키웠어요. 근데 그 어머니 그렇게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철두철미하게 하시면서 제가 오늘날 자기 자신에게 축복받고 성공한 비결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이 있대. 하나는 뭐냐? 십일조 꼭 드려라. 하나님하고 약속해야 되는 건데 자기는 어머니하고 약속을 했대. 너희 다음에 크걸랑, 어릴 때부터 네 다음에 크걸랑, 어릴 때부터 십일조 했습니다. 너 반드시 십일조 해라. 두 번째, 꼭 주일 성수하고 주일 예배는 본교회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앉아라. 예.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기 위해서 40분 전에 꼭 교회를 왔다고 그래. 40분 전에 와서 꼭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인 마음을 절대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자기 엄마하고 약속을 했대. 어머니하고 약속을 해서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자기는 그것을 그대로 했대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있고 복종이란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순종과 복종이 같이 나와요. 너희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두 가지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복종은 뭐예요? 모르고. 예, 네, 무조건 모르고. 자기는 뭐 이해가 안 돼. 어리니까. 그래서 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면, 복종은 뭐예요?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려니까, 목사님 하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예. 네. 이것을 영어로는 오베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서밋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건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순종하고 복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 관계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 수위 되면 깨닫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주의 종을 향해서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잘 몰라. 여러분, 이삭이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 부분, 이삭 바치는 부분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 아니 집에서 떠날 때 뭐 장작도 있고 다 불도 있고 다 있어요.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야. 집에서 떠날 때부터 뭐가 없었어? 양이 없어. 짐승이 없었어. 가면 3일길을 가면서도 계속 혼자 궁금한 거야. 물어보진 못하고, 물으면 뭐 아버지가 뭐 어련히 알아서 가정이니까 자랑 무조건 가는 거야.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가는 거야. 아버지가 뭐 제사 드렸는데 뭐 양도 안 갖고 그냥 민선으로 가시네. 혼자만 이제 쭝얼쭝얼거리면서 갔어. 갔는데 밑에 딱 내려오니 거제 다 가서 딱 산 밑에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야, 그 저기 장작 이삭 네가 져라. 장작을 이삭 등어리에 딱 엄청 지라고 그러더니 너 종들 보고 니들은 여기 있어. 그 딱 이삭하고 단둘이 올라가면서 장작은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가게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 진짜 이제 궁금한 거야. 아버지, 양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리 연구를 했었는지 그게 즉흥적으로 대답한 건지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네.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너 손 좀 내밀어 봐. 손 딱 내밀어 탁 묶어버리는 거야. 네, 수갑 채우듯이. 그래서 자기를 팍 걸어가지고 잡아뜨리는 거야. 그냥 밀면 너 밋밋하게 청년인데 팍 걸어야지. 뇌진탕 걸리든지 말든지 탁 자빠졌어 이제. 여러분, 그래서 칼을 들고 뽑아서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청년입니다. 17살 청년이에요. 예? 여러분, 장작을 자기를 태울 장작을 자기가 다 짊어졌어. 여러분, 사람 하나를 태우려면 장작이 몇 개 갖고 안 되잖아요. 무겁잖아요. 지금도 자기 몸무게 이상 가는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갈 정도면 힘 있는 청년 아니에요? 그 청년이 지금 그때 되면 100 얼마쯤 됐을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에 나왔으니까 더하게 17하면은 한 20살 됐잖아요.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청년을 어떻게 당해? 이 노인은 미쳤네. 탁 밀고서 그냥, 에이, 정신은, 이러고 내려가면 그만이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난 그 이삭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 하나님의 인격이 의심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인격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스럽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스러운 거야. 아니, 뭐 독자 이삭을 준다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모든 처사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의 상황인데, 이해가 갈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오다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내가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네 아버지한테 그랬다. 너 순종 좀 해라. 너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해라. 이렇게 좀 얘기지만 했어도 한결 좀 납득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사자에게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 아버지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아버지, 이건 자기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이죠. 아버지의 지시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고 영적인 아버지죠. 하나님이 이분들한테만 얘기하고 나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말씀하시는 거야. 그럴 때에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목사를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들을 바칠 정도로 절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냐? 이삭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을 바칠 정도로, 동시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거는 절대 신앙이어야 되고, 아버지나 목사는, 그 다음에 자녀들은 그 목사님이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나는 믿는다. 네? 절대적인 신뢰. 여기서 이삭이 그 청년이 그대로 순순하게 결박당하고 거기 제단에 눕게 되는 이거는 절대적인 신앙 이전에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나님 위치에 놓고서 하나님 섬기는 연습을 시키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세워놓고 하나님 섬기는 연습을 시킵니다. 직장에 가면 사장님을 세워놓고 하나님 섬기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건 예배에서 골로새 다 나옵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상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거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 인생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사회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연습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연습을 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되고, 직장에 가서는 그 사장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되고, 교회원 목사님 무조건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 그 목사님 엉터리 같아도 무조건 신뢰하세요. 신뢰한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신뢰한 사람은 책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가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26장 가면 뭐 한 몇십 년 지납니다, 이제. 예, 몇십 년 지나서. 몇십 년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 때도 자기네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었어요. 비가 안 와서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있어서 애굽으로 이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랄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가가지고 처음 가는 땅에서 처음 해보는 일, 농사일, 농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하는 일을 첫 해에, 첫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지금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런 조건에서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100% 성공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이 시기 질투에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그 말은 블레셋 사람, 블레셋 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 전 재산을 모아도 이 이삭 재산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100% 보장하시는 삶이, 이 이삭의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암만 찾아봐도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유를 잘 찾기가 힘들어요. 100배 축복받은 이유를, 원인을. 근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마지막 하나님이 파이널 테스트한 장면이 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파이널 테스트한 겁니다. 네가 정말 나를 순종하느냐?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삭을 기가 막히게 책임져 주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의 순종이 언젠가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보실 때 언젠가는 100점짜리 순종이 확인되고 하나님께 이것이 보여드릴 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내 생명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으시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생명까지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생명까지 맡기는 믿음. 내 생명까지 맡기는 믿음. 그래. 네가 네 생명까지 나에게 맡기는구나. 오케이.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 받으시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100%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예, 100%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도 갈 때도 없고 당장 끼니거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더니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책임진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철두철미하게 100% 책임지는 걸 경험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살았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님 살았다며.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축복을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축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때문에 한 교회가 축복을 받고 한 가정이 축복받고 한 커뮤니티가 축복받고 한 회사가 축복받고 한 나라가 축복받고 그 나라 때문에 엄청난 많은 나라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 무상 원조, 전 세계 돈 빌려주는 거 말고 그냥 공짜로 원전의 50%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무상 원죄 50%를 미국이 아직까지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신세졌어요. 진짜 우리나라도 미국 아니면 큰일 날 뻔했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한 교회를 통해서 한 사회를, 나라를, 한 개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한 교회를 복받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비전은 뭐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커뮤니티, 내가 속한 민족,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이 세계 복을 받게 해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비전을, 비전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축복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복받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철저하게 순종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로 인해서 참 나라가, 나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세계 복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다하시는 부모님의 노고와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만배로 갚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